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일 타이완과 새로운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와 타이완의 경제무역협상 판공실 관리들은 이날 화상회담 뒤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날만 미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새로운 협의처에서 논의할 사항은 무역, 농업, 반부패, 디지털 무역 표준, 노동권, 환경 기준 등 11개 분야입니다. 앞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3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은 IPEF에서 배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수장이 3년 만에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양국이 1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중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9년 이후 3년 만에 양국 국방수장이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타이완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본 방문 기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에 백신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북한 측 반응이 없다고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1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정부가 코로나 사태 지원을 러시아 측에 요청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북한 동료들에게 백신, 의약품, 진단키트 등을 공급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사관은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 측 반응은 아직 없다면서 그들이 우리 제안에 관심을 보이면 우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이틀째 10만 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면 연간 방위비를 8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사나 방위용서는 31일 동아시아 전략교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중국에 대응하려면 올해 방위비의 2배에 달하는 8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위비는 중국에 대한 억제 전략이 실패하고 갈등이 격화될 경우 직면하게 될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결코 큰 지출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일본의 연립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에게 연간 방위 예산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첨단 중거리 로켓 체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목표물들을 더욱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더욱 진전된 로켓 체계와 군수품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앞으로 협상에서 가능한 한 강력한 입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로켓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국경에서 가까이 있다면 러시아 안으로 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1일 미국 언론인 뉴스맥스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는 오로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 연방에 관심이 없고 그들과 달리 상대 영토에서 싸우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내 또는 백악관 내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마다 800만 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해 나무 6억 그루가 사라지고요. 이것에 20만 헥타르의 토지와 220억 톤의 물을 써야 하고 이것은 해마다 8,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바다와 강, 도로에 버려지는 이것의 필터는 연간 4조 5천억 개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환경도 망치는 이것, 세계 각국과 도시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업계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담배와 담배 산업에 관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담배 지구를 중독시킨다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담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량, 탄소 발자국에 현재 항공산업이 배출하는 양의 5분의 1 수준이고 니코틴 등을 걸러주는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 역할은 검증된 바가 없는 담배 필터, 초미세 플라스틱 성분의 폐기물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버려진 담배에서 나오는 독성화학물질이 7,000종이나 되는데 그것을 청소하는 비용과 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생산자 부담 원칙,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담배 폐기물 문제와 처리에 담배 제조업체의 책임을 높일 것, 담배 필터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HO가 보고서에 담은 브라질과 중국, 인도 등 6개 나라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담배 관련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전체 폐기물 처리 비용의 28%가 넘는 26억 달러를 썼고요. 인도가 약 9.5%인 7억 6,600만 달러, 독일은 26%인 2억 3천만 달러를 담배 폐기물 처리에 들였고요. 요르단의 담배 폐기물 처리 비용은 5,700만 달러로 낮은 편이었지만 전체 폐기물 처리 비용의 41% 정도를 담배 쓰레기 처리에 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한인중앙학원의 교장 이승만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강도 중강과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이 구름 많고 오전까지 비 내립니다. 또 삼지연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함경북도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전입니다. 4도에서 시작하고요. 희산이 8도, 중강 11도, 청진 12도, 함흥 13도, 신의주, 개성, 평양이 14도에서 15도, 원산, 장전은 17도가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상 16도까지, 해산은 21도, 청진 17도, 개성과 신의주 중강이 25도에서 26도, 평양은 27도고요. 장전 28도, 함흥 원산 30도로 낮 동안은 자외선도 강하고 오존 농도 올라갑니다. 메마른 동쪽의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요. 먼바다 1m까지 오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정밀타격 첨단 로켓 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원숭이 두창이 올여름에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첨단 로켓 시스템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첨단 로켓 시스템과 군수품을 더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31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이런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서 전장의 핵심 목표물을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강력한 야포와 레이더, 무인기, MI-17 헬기, 탄약 등 이 첨단 무기 추가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된 그 배경 같은 것도 설명을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처로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외교,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협상은 전장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밀리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무기와 탄약을 신속하게 보내는 건 이들이 전장에서 싸울 수 있게 하고 또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목표가 확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걸 장려하지도 않고 또 그런 능력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러시아에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전쟁이 연장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그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공격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하거나 러시아군을 공격해서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그의 축출도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 앞머리에서 이 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목표는 간단 명료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할 수단을 가지고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적이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는 없다는 자신의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우크라이나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중시하겠다는 원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어떠한 영토적인 양보를 하라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건 잘못이고 잘 확립돼 있는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그 추가 지원할 그 첨단 로켓 시스템 어떤 체계 무기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고문에서 고정밀 타격이 가능한 첨단 로켓 시스템이라고만 밝히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최대 사거리 80km인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GMLRS 그리고 차량형 발사대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80km면 사거리가 길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근거리 미사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미국이 제공했던 M777-155mm 곡사포 미사일은 이 최대 사거리가 30km인데요. 그보다 2배 이상 긴 겁니다. 이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고속기동 포병 시스템에 탑재돼서 운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이 러시아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이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로켓 지원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추격 기자단의 질문에 러시아에 닿을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뉴질랜드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있었네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저신다 하던 뉴질랜드 총리가 3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지난 2014년 6월에 당시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한 후에 처음 백악관을 찾은 뉴질랜드 총리입니다.
네.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최근 태평양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팽창 움직임, 또 양국의 경제관계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와 총기 규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아던 총리의 워싱턴 방문은 마침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솔로몬 제도, 피지 등 태평양 8개 도서국 순방에 나선 것과 맞물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뉴질랜드도 요즘 중국과 이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정 체결한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태평양 섬나라인 뉴질랜드도 호주와 함께 중국과 솔로몬 제도의 안보 협정이 영내 군사화를 부추기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특히 이 솔로몬 제도가 호주, 뉴질랜드와 안보 협정을 맺고 있는데도 중국과 안보 협정을 또 맺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 미국과 뉴질랜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던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의 관심사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양질의 투자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영내 긴장이 고조되거나 군사화하는 건 결코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더 많이 관여하고 관계를 강화할 걸 요청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아던 총리의 발언에 앞으로 우리는 태평양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리는 두 정상이 특히 이 태평양 섬나라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의 중요성 또 효과적인 공조 방안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는 실제로 그 태평양 국가들과 또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고도 있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피지로 파견해서 이 태평양 도서국들과 관계 다지기에 나섰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는 솔로몬 제도에 미국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영내 국가들과 더 적극적인 관계 발전을 선언했습니다.
네, 정상회담 후에 양국의 공동성명도 나왔습니까?
네, 양국 정상은 영내 구축과 안보, 경제 번영, 21세기의 도전 등을 주제로 한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두 정상은 이 성명에서 특히 우리의 가치 또는 안보 이해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가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상시 주둔시키는 시설을 갖는 건 영내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두 나라 안보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명시해서 중국의 군사적 진출 의도를 경계한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서요. 세계보건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의 상황을 평가했네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여름에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각지에서 원숭이 두창의 감염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5월 31일 한스 클루게 유럽 국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최근에 해외여행 또 행사 등 사회적인 활동이 넓어지면서 이 원숭이 두창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올여름에는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세계적인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직 단정짓진 않았습니다. 클루게 국장은 현재로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광범위한 대책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WHO의 원숭이 두창 전문가인 로자먼드 루이스 박사도 현재로서는 이 원숭이 두창이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건가요?
네, 원숭이 두창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또는 오래전에 중단했던 천연두 백신 접종이 이 원숭이 두창 확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세계보건총회는 지난 1980년에 천연두 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이 천연두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이 천연두 백신은 원숭이 두창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의 전파, 그러니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 수 없다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원숭이 두창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거나 감염된 환자의 상처 등을 통해 전염되는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박사는 최근 유럽 등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볼 때 이 바이러스 전파가 성관계에 의한 것인지 또 성관계를 갖는 이들과의 밀접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지 등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또 이 무증상자의 전파 여부라든지 홍역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에 전파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일부 감염 사례 가운데는 동성 간에 성적인 접촉을 한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성적 소수자들의 성 접촉을 주요 전파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루이스 박사는 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잠재적인 감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감염 위험은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보건당국이 관련 지침을 내놨군요.
네, 영국 보건안전청이 31일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은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완전하게 없어질 때까지는 성적인 접촉을 멀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또 남성끼리 성관계를 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등에서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다면서 각별하게 유의해 줄 걸 당부했습니다.
예.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이 발진이라고 하죠?
네. 대부분의 감염자는 발열, 근육통, 오한, 피로 등의 증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 병세가 심하면 얼굴, 손에 발진이 생기기 시작해서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에 의해서 유럽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 감염자가 많은 나라들이 있네요.
네. 영국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5월 7일에 첫 감염 환자가 나왔는데요. 31일 기준 190명으로 아프리카 웨이 지역에서는 감염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30일에는 하루에 71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과 진성 두창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함께 집계하는데요. 미국에서는 30일 기준으로 15건이 보고됐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WHO가 CNN에 밝힌 바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으로 30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그동안은 이 서아프리카 또 중앙아프리카 등지에서 나타나는 풍토병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지역의 확산세는 어떤가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콩고공화국이 가장 심각한데요. 지금까지 465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올해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고했는데요. WHO는 나이지리아, 콩고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차단 삭제를 금지한 텍사스 주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에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날씨 때문에 밀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주의 소셜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결정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5월 31일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주공화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의 관점을 이유로 게시물을 검열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런 주법이 시행이 들어가는 걸 막은 겁니다.
예. 연방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 이 대법원은 5대 4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낸 긴급 청원에 대한 결정이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앞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네초이스와 컴퓨터 통신산업협회는 지난 5월 11일 해당 법의 시행을 허용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소속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해당 법을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청원을 했었습니다.
네. 자, 소송을 차근하게 들여다보죠. 자, 먼저 텍사스 주법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해당 법률은 지난해 9월 텍사스주 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입니다. 텍사스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의회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컨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이들의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며 월간 이용자가 5천만 명 이상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사실이 아닌 관점에 따라 주민들의 게시물을 거부 또는 차별, 차단, 금지, 삭제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소셜미디어는 텍사스 주법에 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예,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플랫폼의 편집 재량권이 있다며 텍사스 주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가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 주법이 시행이 들어가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악한 표현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작년 12월 지방법원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플랫폼이 콘텐츠를 배포하는 방법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11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순회 항소법원은 구두변론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하급법원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법원이 해당 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해당 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편집 재량권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좀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반대 결정을 내린 대법관이 4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이 반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강경 보수로 손꼽히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인터넷 시대 이전의 기존 판례를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명백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자,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이 항소심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소수 의견문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더 근본적으로요. 텍사스 주에서 왜 이런 법이 나오게 됐던 건가요?
예, 보수주의자들과 우익평론가들이 이 대형 인터넷 기업, 이른바 빅테크가 자신들의 견해를 억누르고 있다는 불평을 제기하면서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들이 제시한 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삭제였는데요.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의사당을 난입하는 사건이 있고 난후 트위터는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우세한 텍사스에서 해당법이 채택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레그 에버 주지사는 작년 9월 법안에 서명하면서 보수적인 생각과 가치를 침묵시키기 위해 일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위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곳은 잘못된 것이고 텍사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업계 단체들은 텍사스주 법은 정부가 사적인 의견을 통제하는 걸 허용할 것이라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의 편집 재량권을 제한하면 온갖 종류의 불쾌한 견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퍼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엔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거짓 선전을 비롯해서 테러 단체들의 정치 선전, 유대인 대학살을 부인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등의 게시물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유포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도 진보 성향, 뭐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생각이 좀 나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4분의 3은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이 불쾌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관점을 검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는데요. 보고서는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중음악은 뭐 케이팝이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을 대표하는 남성 그룹이 백악관을 찾았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선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리지만 세계적으로는 BTS로 유명한 7명의 청년이 5월 31일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가수가 백악관에 초청된 건 처음인데요. 이들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아시아계 중어 범죄와 관련해 한마디씩 발언을 한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유명하다고 모든 가수들이 백악관을 찾는 건 아닐 거고요. 자, 이들이 백악관을 찾은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에서 5월은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 주민 유산의 달인데요. 자, 마지막 날인 31일 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 BTS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초청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에 간 BTS의 일정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BTS는 오후 2시 40분쯤 지나서 이 카린 장페르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히 맨 BTS 멤버들은 장피에르 대변인 뒤에 일렬로 섰습니다. 이 장피에르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 앞서 BTS를 소개하면서 BTS는 그래미 수상 후보에 오른 국제적인 아이콘이자 젊은이들의 홍보사절 역할을 하며 존중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리핑 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아시아인에 대한 포용과 대평성, 다양성 등에 관해 논의하고 반아시아 증오범죄 문제와 차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소개를 받은 BTS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멤버들은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한마디씩 했는데요. 리더인 RM이 영어로 백악관에 초청받아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 영광이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다른 멤버들은 이제 한국어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멤버 J-HOPE은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건 우리 음악을 사랑해주는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우리의 팬, 아미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고요. 이 슈가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오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날 백악관 브리핑장의 분위기가 평소와는 많이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리핑룸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 100명가량이 모여서 뜨거운 취재 열기를 보였습니다. 자, BTS가 발언을 시작하자 기자들도 일제히 손전화를 꺼내서 영상을 찍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자, 특히 정례 브리핑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접속자들도 폭발적으로 늘어서 BTS 발언 시간에는 동시 접속자가 31만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백악관 건물 밖에서도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예,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클럽 아미 회원들 수백 명이 백악관 펜스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 BTS가 면담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이 백악관 밖을 지키고 있는 팬들은 이 백악관을 찾은 BTS가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BTS는 이미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들이 아시아 증오범죄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BTS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브리핑 후네요.
예, 이들의 면담은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밤에 트위터에 이 BTS와 만나는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1분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에서 BTS가 이 대통령님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집무실 밖에서 이들을 맞이하며 백악관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BTS의 백악관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대화인데요. 그 만남.
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예, 트위터 영상을 보면 RM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중후범죄법에 서명한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미국 정부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자 이제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친구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한 후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진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며 여러분의 재능뿐 아니라 여러분이 소통하는 메시지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BTS를 만난 뒤에 소감을 밝혔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면서 아시아계 대상 중후범죄 증가와 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BTS의 활동에 감사한다며 곧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할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이 날씨 때문에 밀농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자, 이에 미국 정부는 국내 농가에 밀 농사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지만 날씨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너무 건조했던 겨울에 이어 봄에는 또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밀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생산하는 이밀 규모가 상당하죠?
맞습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공급 부족에 국내 경작도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세계 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흑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밀 가격은 50% 급등하면서 한 부시엘당 13.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왜밀 경작이 줄어들게 됐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볼까요?
예, 자, 미국에서의 재배하는 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봄밀은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고요. 겨울밀은 추위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가을에 파종해 봄이나 여름에 수확하게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밀 농사가 현재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밀은 뭐가 문제입니까?
네, 겨울밀의 경우는 대표적인 경작지가 중부 캔자스주인데요. 이 지역이 지난 겨울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농사가 잘안 됐습니다.
네.
캔자스주 농부들은 올해 뭐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겨울밀 경작지에서 수확을 포기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이 지역 겨울밀 생산량이 25%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 심는 밀은 뭐가 문제고요?
예, 봄밀은 반대로 강수량이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자, 대표적인 경작지가 중북부의 노스다코타주인데요. 이 지역엔 기록적인 4월 눈보라로 인해 파종을 마친 밭에 1m 이상의 눈이 쌓였고요. 눈이 녹으면서 홍수가 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북부 경작지는 올해 봄밀 풍작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연방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5월 22일을 기준으로 봄밀 농가의 파종률은 당초 계획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지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겨울밀의 경우 이미 수확을 했거나 이제 수확을 앞두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확량이 줄었을까요?
예, 농무부는 캔자스 전체 겨울밀 경작지의 6%가 수확을 포기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극심한 가뭄 피해로 인해 실제 경작 포기율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접한 콜로라도 주도 상황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콜로라도 밀 생산을 관리하는 콜로라도 밀 운영위원회의 브래드워크 국장은 콜로라도 주는 경작 포기율이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밀 생산량이 감소해서요. 미국 연방정부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정부는 이 환경적인 이유로 농사가 제한된 지역에서도 경작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올 가을에 농가들이 겨울밀 농사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농 투입제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밀 생산이 이렇게 줄어든 게 올해 갑작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 장기적으로 미국의 밀 생산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농부들이 옥수수와 콩 재배를 선호하면서 밀 농사가 줄어든 건데요. 자, 옥수수와 콩의 경우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쓰이면서 수요가 높아졌고요. 또 파종 기술의 향상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수확량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밀 생산량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노스다코타주의 콩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시설 생산 시설이 이제 두 곳이나 세워질 예정인데요. 따라서 밀 경작지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만의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7월 이승만이 하와이 각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온 후 국문 잡지 발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승만과 동료들은 영문신문 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이승만연구원의 오영섭 교수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문 잡지나 영문 신문을 출간을 하려면은 이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그 영어 교육을 받아서 대학 교육까지 받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로 된 잡지나 신문을 펴려면 이 재정이 상당히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한인들이 내는 지원금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문 잡지나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이런 경제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염원은 끊임없이 영문 신문이나 영문 잡지를 이제 펴내고 싶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력의 확보 문제 때문에 그 현실화 시킬 수는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이 당장 구현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문 잡지라는 현실적인 자선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1913년 9월 1일 이승만은 태평양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태평양 잡지 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은 평생을 정력적으로 언론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렇게 언론 활동에 힘을 쏟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섭 교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통해서 순한글의 그 민중 계몽, 또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글,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독립의식을 고양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울러 가지고 그렇게 민중들에 대해서 쉬운 한글로 글을 널리 좋은 글들을 널리 전파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이제 정치 인식, 또 한국 사람들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이제 확대시키고 신장시켜 나가서 한국인들이 이제 독립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기를, 또 우리 건국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그 인적 자원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도 때문에 이제 이승만 박사는 언론 활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 학생 시절부터 이제 중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평양 잡지에 실린 글들은 한국 독립과 관련된 이승만의 생각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바로 실력 양성론적 독립 노선인데요. 한국 이승만 연구소 오영섭 교수로부터 실력 양성론적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그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이승만 박사는 매우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방식을 실력 양성론에 입각한 그 외교 독립운동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자체 내에 축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축적한 상황 속에서 그런 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강대국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최후의 독립을 달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박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무력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력적인 독립운동을 달성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에 그 근본적인 그 기반을 수립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상업이나 이런 경제적인 지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그 힘을 축적하는 이런 쪽에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승만의 이런 생각은 태평양 잡지의 발간 취지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오영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평양 잡지 같은 이런 잡지를 발간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독립에 대한 의식, 한국 사람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이제 신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제 높여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 힘을 이제 축적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그런 독립의 힘을 축적해 나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양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한 것입니다.
태평양 잡지는 일종의 월간 종합 잡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잡지에 안에는 잡다한 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 오영석 교수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와 외국 사정 및 외국 지도자들의 동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서양의 정치 사상과 정치 제도, 공화정치라든가 이런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들, 그리고 미국의 대내외 정책과 미국 대통령들의 동향,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 민중 계몽 문제와 그 전통적인 풍습의 개량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제 식민 통치가 어떤 상태이고 또 현재 한국 사람들의 실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상해나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 단합 문제와 인심의 합일 문제 이런 것을 또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일곱 번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 문제를 매우 이제 강조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 잡지에는 한국 기독교계의 동향과 안창호 같은 여러 민족 운동가의 동향이 어땠는가도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과 임시정부 노선 옹호 및 반 이승만 세력 비판, 동지회 관련 기사, 하와인의 이승만 관련 단체 동정 소개, 번안이나 번역한 일기와 소설, 그리고 사고 및 광고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잡지에서 이승만이 직접 쓴 논설도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논설에서 먼저 자치운동과 영세 중립국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이승만 연구원 오영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태평양 잡지에 많은 비중 있게 실려있는 논설들이 이 자치운동의 문제, 그리고 영세 중립국에 대한 그 관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태평양 잡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그런 논설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왜 자치나 왜 영세 중립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이 필리핀이 미국의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점차 국가적인 국민적인 힘을 길러서 미국으로부터 자치정부를 인정받는 이런 과정 속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이제 그 유익있게 보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제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영국 여왕의 지배를 받긴 하지만 내치는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상태로 운영해 나가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이승만 박사가 중시했던 것 같거든요.
이승만은 또 논설에서 문명 진보론과 인심 계량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석 교수는 태평양 잡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이승만 박사와 이승만 지지 세력의 독립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였다. 이승만 세력은 신문은 발간하지 못하고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것이 이제 태평양 잡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독립 사상을 효과적으로 이제 미주 사회에 이제 날리고 원동에까지도 이제 전파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한국 사람들이 염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문 잡지 발간을 위한 그 전초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된 그런 그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문 잡지와 영문 신문을 펴내려면은 이제 뭔가 사전적인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으로서 이제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순 한글로 이제 잡지를 펴내는 이런 그 일을 이제 먼저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이승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의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분수를 알다, 주제 파악하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겠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lad I could make it.
I think people overestimate David.
Yeah, I agree. He applied for the CEO position. He should know his place. He only got this far because of his father.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과대평가, overestimate 단어 나왔고요. 반대로 과소평가는 underestimate 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People overestimate my abilities.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합니다.
People underestimate me.
데이빗이 CEO,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자리에 지원했다며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He should know his place, 이런 말 나왔습니다. Know your place, 당신의 자리를 알아라, 당신의 위치를 파악해라, 그러니까 분수를 알아라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You should know where you stand, 같은 표현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Don't overestimate your abilities.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죠.
Have you seen David? I have to apologize to him.
He's not in yet. What happened?
I overestimated my position and yelled at him. I'm not even his supervisor.
You should know your place. But I understand you meant well. 존이 데이빗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데이빗을 찾았는데 제가 아직 출근 전인데 찾는 이유를 물었죠. 존의 대답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I overestimated my position and yelled at him.
내가 내 자리를 너무 높이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overestimated, 과대평가했다. 데이빗의 상사도 아닌데 소리를 질렀다. 이런 말이죠.
You should know your place.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But I understand you meant well.
그러나 좋은 의도로 그랬다는 것 압니다.
Means well. I mean well.
나는 좋은 뜻으로 그러는 겁니다.
I meant well.
나는 좋은 의도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과소평가하다 대화를 통해 표현해 보죠.
Could you do the speech for the event?
No way. I don't think I can do that.
Don't underestimate yourself. You can do this.
I'm not underestimating myself. I've never done that before.
Don't be so humble. Everyone thinks you are the best one for the event.
존이 이벤트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겠냐고 제게 묻자 저는 해본 적이 없다고 못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Don't underestimate yourself.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Don't be so humble. 그렇게 겸손해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분수를 아세요.
You should know your place. You should know your limits.
당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Don't overestimate yourself.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Don't underestimate yourself.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분수를 알다, 현실을 봐라, Know your place, 당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Don't overestimate your abilities. 과대평가, overestimate, 과소평가, underestimate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